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교통 중심지인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11일 폭탄 공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총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7세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아카에드 울라이며 몸에 두르고 있던 금속 파이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 인근 병원에서 화상 등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 3명 역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파이프 폭탄으로 확인된 해당 물체를 고의적으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에 발생한 이번 폭탄 공격으로 터미널과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건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며 중국은 4번 모두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엔 적합한 자리가 아니며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진행된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등 3개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등 두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10개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와 안정은 인권과 별개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를 규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실태와 탈북자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지난 2년간 중단된 양국 간 민항기 운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서 반군의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사건 이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탑승객 224명이 사망한 여객기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 여행 산업은 더욱 악화됐으며 이집트 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해당 노선 운항 재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이며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2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방문에 앞서 시리아를 전격 방문하고 현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에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보안관을 칼로 찌르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22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랍연맹은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탕을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 반군이 남부 도시 마라와이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말 만료하는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11일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마틴 엔다나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IS와 분리 독립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5년 만에 영화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문화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 내 상업용 영화관에 면허를 부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영화관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 사촌은 항상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서로 정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워낙 가까운 탓에 미묘한 경쟁심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남미의 이웃사촌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 이색 자존심 대결이 펼쳐져서 화제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쇠고기 바비큐율이 기록을 두고 펼쳐진 대결이었는데요.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와 소 사육량이 국민 수의 3배가 넘는 우루과이는 누가 최고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나라인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루과이 미나시에서는 2011년 아르헨티나가 세웠던 세계 최대 바비큐 구이 기록인 9톤을 넘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요리사 200명이 동원돼 무려 14시간 동안 바비큐를 구웠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10톤을 넘기면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 바비큐 요리는 2년 정도 된 송아지를 껍질째 통째로 굽는 이 콘쿠에로였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요리로 그 맛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서 요리를 맛보고 또 기록을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쇠고기의 품질과 맛을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한 두 나라의 이색 경쟁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16도에서 영하 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함흥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맨하튼 트랜스퍼의 노래입니다. The Boy from New York City. 뉴욕 출신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 강요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식 의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칙 제정이지만 안건보다 미국 대표단의 입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여파가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당국이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첩보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강요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 164개 회원국 당국자들이 10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나흘 일정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WTO 회원국 모임인데요. 논의해야 할 공식 안건은 따로 있지만 의제보다는 미국 대표단 발언에 세계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어째서 이 공식 안건보다 미국 대표단의 발언에 관심이 더 모이는 건가요?
예, 올해 초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WTO 체제를 꾸준히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이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 주권까지 훼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 WTO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판자로 돌아서면서 이 WTO와 자유무역체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이번 회의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통일된 국제 전자상거래 규칙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나라 간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세금 통관 관련 규칙이 국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부 국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WTO 강요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일 개막에 맞춰서 성명을 냈는데요. WTO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WTO 분쟁처리기구 최종심의위원 3명을 충원하는 안건 처리에도 반대했는데요. 최종심의 미국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회의 첫날부터 미국 대표의 태도가 강경했군요.
예, 그래서 회의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은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 미국 지도력의 부재라면서 무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나라인 미국이 그걸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다른 나라들은 전처럼 미국이 WT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대표와 WTO에서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회의 참가국들 사이에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회의 일정 내내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 발언마다 참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지도력이 없어지면서 WTO 체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다른 나라들의 지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WTO는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95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주도해 출범시킨 기구인데요. 그동안 세계화에 반대하는 각국의 농어민, 시민단체들이 WTO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온 데 더해서 미국까지 비판적인 자세로 변하면서 WTO가 양쪽에서 큰 어려움에 닥친 상황이라고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의 결론이 나오거나 또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WTO 체제에 회의적으로 나오면서 일본이 이번 행사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유럽연합과 함께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일부 국가 행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일부 국가는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중국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철강 제품 등을 세계시장에 지나치게 싼 값으로 내다 파는 행위, 또 그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을 아울러 금지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들어갈 걸로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는데 모두가 중국 정부가 비판받아온 부분입니다. 미국도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긍정적인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는데요.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분쟁 당사국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 이슬람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폭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4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고요. 예루살렘 도심에서 이스라엘 보안요원이 흉기에 찔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버스에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사는 레바논에서는 수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반미 시위가 며칠 동안 벌어졌고요. 중동 이웃 나라인 요르단, 터키, 이집트, 모로코 등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 아시아의 무슬림 국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10일 5천여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요. 유럽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스웨덴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는 복면한 군중들이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을 던져서 어린이들이 지하실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 지도자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네, 이 국가 지도자들끼리의 설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파리는 프랑스 수도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면서 우리가 프랑스의 역사와 선택을 존중하듯 우방이라면 우리의 역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오랜 국제적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선언으로 단번에 뒤집혀졌다고 반박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의 교착상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몸짓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서 11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만났는데요.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게리니 대표는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이국가 해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의 수도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불거졌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예루살렘은 이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걸로 인정하는 게 그간 약 70년 가까이 국제사회의 공통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 측에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슬람권의 항의도 이어졌고요. 최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독립국으로 공존한다는 이국가 해법을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건 이국가 해법의 기초로 허문 거라는 게 관련국들 비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선 공약 준수 차원이라면서 분쟁 당사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정가는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중국이 정치나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중국의 첩보기관들이 세계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트인 등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고 독일 정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 BFB는 이같이 밝히면서 이 독일인 만 명 이상이 중국 첩보당국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링크드인이라는 게 뭔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링크드인은 전 세계 약 4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자기 홍보 사이트인데요. 수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웹페이지에 자신의 이력서와 소개서 등을 올려서 인맥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또 고용주들이 직원을 찾는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독일 헌법수호청 BFB는 올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중국의 첩보기관이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링크드인에 올리고 독일 링크드인 회원들과 접촉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첩보당국은 이를 위해서 중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연구소 인사 담당자 또는 연구원, 사업가 등을 가공 인물로 설정하고 특히 용모도 젊고 수려한 중국인 남성이나 여성의 사진을 올려서 다른 회원들의 주목을 쉽게 받게 만들었다는 게 BF 측의 설명인데요. BFB는 중국 첩보당국의 최종 목표는 독일 고위층으로 특히 독일 의회나 정부기관에 침투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광범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독일의 수사는 완전히 소문에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독일 당국에 보다 책임 있는 언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링크드인은 현재 자체 조사 중인데요. 링크드인 측은 11일 성명에서 안전과 보안 문제는 링크드인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독일이 간첩용이라고 밝힌 회원 계정들은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동부 뉴욕시 중심가에서 11일 폭탄이 터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테러 공격으로 규정한 가운데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20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맨해튼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맨해튼의 교통중심지인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11일 아침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타임스퀘어 인근으로 지하철이 오가는 곳인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 시민들의 생활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겨냥한 공격은 엄청난 불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let's be also clear, this was an attempted terrorist attack. Thank God the perpetrator.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이번 폭발은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용의자가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살폭탄 공격 형태였다고요?
맞습니다. 용의자가 몸에 철선을 두르고 약 12cm 길이의 금속 파이프 폭탄을 가슴팍에서 터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고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용의자의 신분이 밝혀졌습니까?
네, 용의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27살 남성 아카이에드 울라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의 설명입니다.
We've identified him as Aikayed Ula,
AKAYED.
네, 오늘 국장은 울라 씨가 범행 과정에서 화상과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초동 수사 결과 울라 씨가 허술한 폭발물을 몸에 부착하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그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사망자는 한 명도 없고요. 용의자 외에 세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테러 위협 역시 포착되지 않았다고 은희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아주 큰 혼잡이 빚어졌겠군요.
맞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고요. 사고 인근 지역인 42가와 8가 도로는 폭발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게다가 뉴욕시의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뉴욕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맨해튼 직장가인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복잡한 퇴근 시간 이전에 지하철이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사건에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는 연방과 주 지역 당국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과 면밀히 협조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2일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는 눈길을 끄는 선거가 치러지죠?
그렇습니다. 엘라베마주를 대표할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12일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법무부 장관으로 나간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에게는 지난 주말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칠 기간이었는데요.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세전을 펼쳤지만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는 눈에 띄는 일정 없이 주말에 지냈습니다.
네, 이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논란이 많았던 데다가 이번에 성추행 주장까지 나온 상태라 무어 후보가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연방 상원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무어 후보는 엘라베마주 대법원 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이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폭로한 내용이었는데요. 무어 후보가 30대였던 지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사이에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이 가운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죠.
예, 자, 무어 후보가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미치 맥코델 상원 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의 말을 믿는다며 무어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퇴 압박이 누그러졌고요. 이 맥코넬 대표는 최근 몇몇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어 후보가 상원의원이 되기에 합당한지 엘라베마 주민들의 결정일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의원은 무어 후보가 당선되면 그를 상원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자세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무어 후보에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어 후보의 지지로 완전히 돌아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플로리다 펜서콜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어 후보를 찍으라고 독려했습니다.
His name is Jones, and he's their total puppet, and everybody knows it. He will never, ever vote for us.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의 꼭두각시라며 투표장으로 가 로이 무어를 뽑으라고 유권자들이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민주당 후보 측은 어떤 식으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나요?
네, 연방 검사 출신인 존스 민주당 후보는 지난 주말 연세에서 이번이 엘라베마주에 새바람을 몰고 올 좋은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We have a unique opportunity in the state of Alabama, and we're seeing incredible
네, 존 후보는 유권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때 민주당의 존스 후보가 앞서 나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선거를 하루 앞둔 판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무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고요. 존스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존스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하면 해볼 만하다고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선거 지원을 하는 등 이 무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치러질 이 앨라베마주 보궐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8석으로 호각세를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존스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 되면서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또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큰 산불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서북쪽 벤추라와 산타바바라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자, 이 지역을 휩쓴 토머스 산불로 지금까지 9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뉴욕시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다섯 번째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예, 이 사상자는 없었는지요?
네, 있습니다. 지난 6일 이 70세 여성 한 명이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뭐 화상이나 질식은 아니고요. 대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방대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동안 건물 약 800채가 불에 타면서 약 2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네. 자,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요. 진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일에 발생한 산불 6개 가운데 대부분은 통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토머스 산불의 경우는 워낙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소방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일 소방당국이 15%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한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산불이 계속 퍼지면서 10% 진화하는 데 그쳤다고 정정했죠.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벤추라와 산타바바라 지역에는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지 모르겠군요.
예, 피해가 가장 큰 벤추라 지역 소재 한인 장로교회의 이정구 목사는 11일 VOA에 한인 가정 소유 주택 한 채가 불에 탄 걸 제외하곤 산불 기세에 비해 한인들의 피해는 적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LA 북부 한인회 김춘식 회장은 VOA에 벤추라 지역 인근에서도 한인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옆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그 한인들이 좀 집에 못 들어가고 좀 대피하고 그랬었는데 예, 뭐 다행히 뭐 피해 별로 없었어요.
네, 김춘식 회장은 또 산불 기세가 맹렬했지만 LA 도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월에도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었죠.
예,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 지역 등 캘리포니아 북부를 휩쓴 산불로 44명이 숨지고 거의 9천 채에 달하는 건물과 가옥 등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났었습니다.
예,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산불이 마치 연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일 이런 상황을 새로운 정상적인 현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매년 또는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왜 이렇게 산불이 잦은 건가요?
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전 고온으로 초목이 바짝 말라있는 상황에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대규모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Plain Whitey's의 Rhythm of Love, 사랑의 리듬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head you're stuck in the clouds. She begs me to come down, says, boy, quit fooling around. I told her I love the view from up here. Warm sun and wind in my ear will watch the world from above as it turns to the rhythm of love. We may only have tonight, but till the morning sun, you're mine, all mine. Play the music low and sway to the rhythm of love. Well, my heart beats like a drum, a guitar string to the strum, a beautiful beautiful song to be sung. She's got blue eyes deep like the sea that roll back when she's laughing at me. She rises up like the tide the moment her lips meet mi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지난 11월 7일 열린 미국의 지방선거에서 화제가 된 당선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 서북부 몬태나주의 작은 도시 헬레나시 시장으로 뽑힌 윌모트 콜린스 씨인데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해 시장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989년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윌모트 씨는 아내와 함께 가나로 탈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아내는 1991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올 수 있었지만 윌모트 씨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후 2년 7개월을 더 기다린 후에야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About two weeks before she came, we found out she was pregnant.
아내가 미국에 가기 2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홀로 미국에 갔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우등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미국에 갈 수 없었어요. 미국에 왔을 때 딸은 벌써 두 살이었습니다.
1994년 2월, 몬태나주 헬레나시에 도착한 윌모트 씨는 아내와 이미 두 살이 된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요.
The average temperature in Liberia is 80 degrees. The average temperature here is 42.
미국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평균 기온은 26도지만 여기 몬태나주는 평균 4도거든요. 거기다 제가 2월에 왔잖아요. 영하의 추위를 견뎌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전 미국에 온 지 2주 만에 바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에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거예요. 전 눈이 오니까 당연히 일을 안 갔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하더군요. 왜 출근 안 하냐고요. 전 눈이 와서 못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어이없어 하던지. 그 일을 계기로 눈이 오는 날도 일을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은 몬태나주에서 윌모트 씨는 추위와 싸우며 다른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요. 주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덕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The community is caring. The community is loving. Because you know, you can go any other community, you will meet up with whatever.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죠. 물론 모두가 우리를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 인종주의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몬태나주엔 흑인이 별로 없고 백인이 주를 이루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있었죠.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벽을 허물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이웃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여기가 우리 집이다.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헬레나 씨는 정말 윌모트 씨의 고향이 됐고 윌모트 씨는 시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특히 힘이 됐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언약연합감리교회의 일요 예배 시간. 백인이 주를 이루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바로 윌모트 씨입니다.
We're a pretty small church and so members wear many hats and
작은 교회라서요. 맡은 일이 많습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도 하고 헌금 걷는 봉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윌모트 씨는 이런 봉사가 삶의 일부인 듯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는데요. 윌모트 씨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고향 라이베리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I was a Catholic before because I went to a Catholic boarding school for boys during high school and I joined the Catholic church.
저는 라이베리아에 있을 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생 때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안에 나 혼자 개신교 종파인 감리교 교인인데 내가 죽으면 내 이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위해 개신교로 옮기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전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감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이 언약감리교회는 제 아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부터 다닌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20여 년간 출석하며 꾸준히 봉사해 오듯 윌모트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꾸준히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격과 신념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You know, I tell my kids every day, hard work and dedication will definitely pay off.
전 제 아이들에게 매일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고요. 저도 왜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난민으로 미국에 왔고 무척이나 낯설었고 거기다 저만 바라보는 가족까지 딸려 있었고요. 제가 가진 부담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생활 초창기엔 청소년을 위한 상담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부로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 교사 일을 할 기회가 생기더군요.
고향 라이베리아에서 교사였던 콜린스 씨는 미국에서도 교사라는 원래 꿈을 되찾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에 더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And things just started getting better every time, better every time. And then I joined the military.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어느샌가 안정된 직장도 갖게 됐고요. 하지만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 해군에 지원했고요. 전역한 이후엔 군 의료시설인 보훈병원에서 사무직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민국에서도 일했고요. 전 이렇게 다양한 제 경험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시보다 작은 단위인 카운티 의회나 헬레나시 의원을 거쳐 시장에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샌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는 윌모트 씨. 20여 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누군가가 윌모트 씨에게 헬레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I would laugh so hard because, you know, when we fled our country.
아마 큰 소리로 웃었을 겁니다. 내전으로 총성이 오가는 라이베리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바랐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뿐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도 했고요. 직업도 생겼고, 미국 시민이 됐고, 미군에서 복무도 했죠. 전 제가 미국에서 받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절반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으로 몬태나주 헬레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윌모트 콜린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항상 일은 바쁠 때 더 몰리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다룰 시간이 없어. 여기서 쓰인 다룬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이 표현은 무언가를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일을 신경 쓰고 해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My phone screen broke. I really don't want to deal with this right now.
아, 핸드폰 화면 깨졌어. 지금 이거 생각하기 싫은데.
Can I deal with this later? I'm a little busy right now.
이거 이따가 처리해도 될까? 지금은 좀 바빠서.
I don't have time to deal with him.
걔 신경 쓸 시간 없어.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오늘은 deal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텍사스의 Say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는 세계 젠더 폭력 추방 주간이었습니다. 26일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성에 기인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를 독려하는 각종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에 기인한 폭력은 실질적인 성별과 생물학적 인지에 따른 성별, 혹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폭력이 소년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소녀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경시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물리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성에 기인한 폭력은 모든 사회와 경제적 계층, 민족과 인종, 종교, 교육 수준을 넘어 세계 곳곳에 만연돼 있습니다. 성차별은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이런 풍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구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세계 젠더폭력 추방 주간은 이 같은 폐단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평등 실현의 지속적인 장애물이고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여성 억압과 조직원 모집, 공동체를 낙인찍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녀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는 여성 평등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세계 각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